우리 17세기에 청교도의 아주 탁월한 설교자이면서도 이제 문학가였던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존 번연이 쓴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추천 도서에도 올려놓았는데요. 이 책은 꼭 한번 보셔야 될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인데 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떨게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안내를 받아가면서 또는 모험을 하면서 밟아가는 그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잘 몰랐던 이 크리스천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아서 해설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이래요. 뭐 두려움, 뭐 불안이, 뭐 용기, 뭐 이런 믿음이 뭐 이렇습니다. 재미있죠? 한 해설자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해설자를 이제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보니까 먼지가 너무나도 뽀얗게 아주 깊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해설자가 남자 하인을 불러서 이제 먼지를 좀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하인이 먼지털이를 가지고 와서 온통 먼지를 막 이렇게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악화되었겠죠? 질식할 정도로 먼지가 막 흩날리게 되어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그 오염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자가 다시 여자 하인에게 불러서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 하인은 이제 물과 걸레를 가져와서 물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지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남자는 잘못하고 여자는 잘했고 지금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해설자가 대답을 합니다. 거실은 우리 인간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죄로 오염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 하인이 와서 먼지털이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서 온통 죄가 드러나게 하고 또 죄가 아주 들썩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하인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물을 뿌려서 걸레로 닦으면은 깨끗하게 닦이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좀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설교는 율법과 성령,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지금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또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율법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복음과는 어떤 불연속적인 선상에 있는가, 또 동시에 어떤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선명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일화가 좋은 예가 되겠지만 이것이 전부 다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구약성경이 제공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 좀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대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아셔야 할 것은 율법은 복음과 동등한 차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동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동등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작이 있고 흐름이 있고 또 받쳐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그 반면에 높이 솟은 봉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인데 복음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에서 이루신 그 최고 봉우리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당대마다 또 살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복음에 비하면 하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율법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죠? 제가 이제 또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이 보이시죠? 모든 역사는 이 선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분에게 좀 제가 보여드릴 도표가 좀 익숙하실지 모르지만 복습의 의미를 가지시기 바래요. 율법은 백성의 윤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법령과 지침들까지도 다 총망라하는 그런 법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율법이 주어진 시기에 앞서서 이제 앞선 시대가 어디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른 때가 약 BC 2000년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래서 우리 야곱까지 이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가 언제 마감이 되냐 하면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한 400년, 450년, 60년 이렇게 사는 동안 살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긴 시간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가 한 1450년 정도 됩니다. BC. 그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가기 전에 거쳐야 할 그런 어떤 단계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약한 열흘 길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제 먼저 정착한 곳이 시내산이라는 그 지역 밑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하고 날 그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선 이제 또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왕정시대가 진행이 되고 또 분열왕국시대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근데 그때 광야생활 40년 시작할 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였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율법이 주관하죠? 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제가 벌써 다 나왔습니까, 이게? 네,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율법 시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약한 1400년 정도 율법 시대를 이제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율법의 그럼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살라라는 생명의 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굉장히 신령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 우리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을 했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 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다스리는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었는데 그런 그것은 자신들의 성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국가들에게도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수준이 있는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즉 창조주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도 잘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이제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 소유 자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좋은 표지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자랑스러웠죠.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정말 요즘도 그러죠. 유대인들 보면은 경전을 늘 읽지 않습니까? 말씀하는 우리 개신교의 성도님들보다도 유대교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의 경전을 훨씬 더 많이 읽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의 율법을 그토록 가지고 있는 율법이 소유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럼으로써 율법을 중심으로 한 삶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형식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토록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율법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은 영원한 역할, 영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큰 자랑이었지만 그 율법은 믿음의 때, 그리스도의 때까지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그런 목표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의 질서와 상태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블루프린트 있죠? 건물 짓기 전에 블루프린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 생활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또 그것은 율법이란 것은 국가적인 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절기 굉장히 중요했죠. 이 사람들에게 절기와 명절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볼 때 그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실제 리얼리티 그것을 한번 블루프린트로 그려보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로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무엇을 대망해야 되죠?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해야 되죠. 메시아가 와서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고 완벽하게 세우는 바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그때는 청사진의 역할이 이제 다 끝나버리고 이제 실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샬롬, 그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것을 그 나라를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확장되고 그리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삶, 그죠? 하나님 나라가 심화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사진의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실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실제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이루어진 초대교회,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 실제, 리얼리티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청사진을 그리며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 바로 내가 옛날에 들었던 율법, 그리고 율법이 목표했던 것,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것을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힘을 얻고 그냥 뭐 수가 부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들의 그 적극성과 정말 그 생명을 다 내놓는 그 신앙의 열기는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 시대가 지나오면서 초대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바로 그 리얼리티가 이루어진, 그 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 거기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과 속성들이 완연하게 드러난 그 상태, 거기서 살려고 사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숭고한 수준에 이르렀던 그런 순간의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율법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죄된 것을 밝혀줍니다.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철로역정의 한 부분에 율법에 대한 지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도덕과 반듯함과 그리고 우리의 성공으로 가리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건 죄야, 그렇게 하면 죄야, 너 그런 행동했던, 그렇게 행동하고 했던 것, 또 그렇게 태도를 가졌던 것, 그런 생각했던 것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죄야, 이렇게 율법이 가르쳐 주니까 다 죄를 온통 밝혀놓는 것이죠. 그러고선 그 죄가 나의 사고와 이제 나의 삶에 뭐 죄책감으로 또는 열등감으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나의 내면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식할 것 같은 순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절절하게 깨달으면은 나는 지금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오염된 것이 정말 나의 실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땅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된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죄의 용서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 내가 이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모든 것 내놓고 받겠다, 이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죄사함을 위한 제사의 제도도 말해줍니다. 은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우리가 가장 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레위기죠. 그죠? 레위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쭉 읽어 내려가실 때, 아,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제사들은 백성들의 죄를 매일매일 사해주긴 했는데 영원히 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삶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형태로는 이 영혼을 즐기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냥 제가 죄사 드리고 그리고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런 소극적인 상태에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 죄사함의 한계는 바로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죄사함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펼쳐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도래가 있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제사드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을 지금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제 대망하는 것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즉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 분명하게 율법의 그 제한적인 선을 딱 그어주고 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얻은 죄사함의 축복은 계속해서 나의 남은 인생 동안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오고 아까 그 율법이 지적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신자가 된 다음에도 그런 이제 단계들을 많이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진실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사해 주신 그 죄사함이 뭐라고요?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죄사함의 은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은 빨리 치우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축복과 그 유업의 누림을 위해서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죽음에 근거를 두고 그 희생의 죽으심이 오늘날에도 내게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때는 성령의 비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그 신약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해도 아, 난 뭐 인간보로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남의 얘기 듣듯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는 기꺼이 성령께 맡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빛인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동반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생명의 힘이 주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이 완벽한 죄사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단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성경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 예수님의 가장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장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냥 듣고 마셨다면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시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잠깐 이렇게 혼동스럽고 이렇게 잘못 빠지게 되면 구약의 눈을 가지고 신약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것이 주안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렌즈로 구약과 신약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러한 것들 죄사함의 은총의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로마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절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약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죠. 사랑만으로 우리가 다 완성이 되고 사랑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인가? 좀 의아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간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모든 능력이 되는지, 사랑이 얼마나 모든 완성의 표현과 그 열매가 되는지, 사랑은 얼마나 큰 정말 유일한 우리를 길러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해서 사랑 말고도 또 다른 거 있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자꾸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다른 모든 사도들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사랑에 대한 깨우침과 그 사랑의 전모를 본 그러한 증거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말하는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선상 위에,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의심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에다가 나의 삶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로 정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숙과 공동체의 협력과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내가 반듯하고 또 나의 인생에서 퇴보만 없으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세속적인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직도 탄력이 있는 성도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혹이 되는 세속적인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과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죠. 아직도 사랑이 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에 대한 평가가 또는 나의 이해가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고서도 이런 세속적인 의식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사랑의 선행을 베풀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공감하기도 합니다. 내 피부치가 아닌데도 공감이 돼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울고 또 즐거운 일을 당하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 사랑이 멀었어. 그건 아직 사랑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은 더 숭고하고 더 고상하고 더 다른 측면이어야 하고 더 희생적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이상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상론에 빠지게 되고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 무지한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아직 영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내 양심이 너무 완벽주의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랑을 잘 못 누리고 하면서도 못 누리고 또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우리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이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적인 성찰에 이렇게 집요할 것을 자꾸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자그마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고 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죠. 또 아주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도 야, 그런 게 뭐 사랑이냐, 야, 애교다 애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 자체를 뭐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보호하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하는 모든 그런 뭐 아플 때 간호도 하고 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게 내 증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이 일을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지, 나의 뼈를 깎으면서 나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는지 본인은 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턱도 없이 부족한 것 정말 진실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에겐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의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셔서 그나마 이 정도 하게 된 사랑의 수준을 너무 격하시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너무 민망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백을 행해주셨다고 할 때, 백을 원하시고 백을 행해주셨다고 할 때, 내가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뭐 2나 3 정도밖에 이루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해보죠. 세상에서 보면 그것은 낙제 점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낙제 점수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랑의 씨앗이 아무리 미미하게 싹을 냈다 할지라도 그 싹을 완전히 뭉뚱그려서 잘라버리시고 이거는 낙제야 이렇게 쳐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2나 3이라도 진짜 사랑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너무나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대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 곳에서 오는 감동을 못 누릴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자,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보이시죠? 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에서 내게 감동이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한 수준인데요. 있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락가락하니까 문제죠. 그죠? 그러나 진실로 저 사람은 공감하고 저 사람이 울 때 내가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이러한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귀하게 보여. 내가 그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 이렇게 들어오는 의식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 순간이죠. 이것에 대한 감동이, 이것에 대한 힘이 얻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그냥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뭐 직종 동료 뭐 이렇게 지나가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할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맞네. 이렇게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좋겠네. 아, 좀 시기가 나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으로부터는 감동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나의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라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미하게라도, 그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아직도 복음의 이해와 수용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렸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하는 그런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손해는 무엇이냐면 작은 사랑 하나라도 진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지금 오늘 여덟 번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에 성취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시며 부분적으로나마 백 중에 2나 3이라도 누리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성도님들이 가주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확신할 때 인간은 삶의 큰 동기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받으면 아 그냥 그것만 고치면 되려니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을 것만 내가 챙기는 삶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다 이 말이죠. 사랑의 확신만이 삶의 진정한 추진력입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나 무능함으로 실패가 있고 그 실패의 원인들을 쭉 리스트를 적어서 내가 갖다 줬을 때 그 리스트는 정말 정확하고도 뭐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저를 고치고 여러분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더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그물을 빠져나가기 위한 나의 삶의 처세와 그리고 삶의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꾸 겉사람 위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우리가 부족해서 사랑을 잘 못하는 것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이라도 내가 베풀고 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랑에 대해 눈이 뜨이지 못하고 아 이건 뭐 내가 하는 수준에서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아까 죽고 싶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사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형제자매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도취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있다. 주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작은 사랑을 하고 있는 했다면 뭐 100에 2, 3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에 2, 3이라도 내가 진실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은 그 다음 단계에 엄청난 동기부여와 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싹이 남으로 나는 이제 싹을 키워갈 수 있다. 주님이 길러가신다. 자라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빚어간 그 사랑으로부터 엄청난 동기와 힘을 얻어서 더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못하니까 더 사랑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 그건 주님이 도우시는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아 사랑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구나. 나를 깨고 한 발자국을 내 자아 밖으로 내미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 그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고하게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영적인 눈을 더욱더 뜨기를 간구하시고 또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